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은행에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정부 자금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프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지난 15일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동결 조치 결정은 제넷 옐런 재무장관 및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주도로 이뤄졌고 여기에 백악관과 국무부도 함께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아프간 정부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중앙은행 자산에 대해서도 탈레반이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탈레반이 이미 9.11 테러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동결 조치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4월 현재 아프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94억 달러입니다. 탈레반이 18일 동부 아프가니스탄 잘랄라바드 시내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수십 명의 시위대는 잘랄라바드 시내에 모여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프가니스탄 독립기념일을 맞아 최근 탈레반이 계행한 깃발을 내리고 아프가니스탄 국기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AP통신은 이 과정에서 탈레반 세력이 군중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으며 현지 보건당국 관계자를 이용해 한 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카불 국제공항으로 수백 명의 피난민이 몰려든 가운데 공항 출입구가 열리고 인파가 서로 밀치며 공항에 들어가려고 하자 탈레반군이 수차례 위협사격을 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탈레반은 이날 1996년 탈레반의 테러로 피살된 하자라 소수민족의 군부 지도자 압두랄리 마자리의 동상을 파괴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금속 우라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IAEA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란이 금속 우라늄 농축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U235 농도를 20%까지 농축한 우라늄 257g을 사브라 우라늄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이란이 금속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함께 맺은 핵 합의에 따라 15년 동안 핵폭탄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금속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연구가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 연료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고서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이란은 자국의 핵 확대를 중단하고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다음 주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몬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해리스 부통령이 금융중심지인 싱가포르와 옛 교정국이었던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영내 안보와 코로나,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고위 관리의 동남아 관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 장관들과 화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리스 부통령의 순방이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련된 당사국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홍콩대 학생의 소속 4명을 테러를 찬양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홍콩 경찰 당국은 이들이 경찰관을 칼로 찌른 용의자를 찬양하고 테러 행위를 옹호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7월 1일 한 남성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비난하며 경찰관의 어깨를 칼로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 남성의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이 같은 행동을 찬양하는 것은 테러를 지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에 체포된 4명의 학생 가운데 홍콩대 학생회장과 협의회장도 포함됐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이번 체포는 지난해 발표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지금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13살 아프가니스탄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아프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탈레반 통치 아래서 서서히 죽어갈 거라면서 하소연하는 영상이 트위터로 공유돼서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고 세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유명한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이프자이 씨도 아프간 여성과 소녀 그리고 난민들을 위한 세상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위터 게시글과 함께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고국인 파키스탄의 임란칸 총리에게 이웃한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국경을 열고 어린이와 여성들이 안전하게 또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한을 보냈고요.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긴급한 난민 수용과 또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을 금지하는 파키스탄 탈레반 지배 지역에서 살았었습니다. 말랄라 유사이프자이 씨, 11살 무렵부터 억압된 채 살아가는 여성들의 상황을 외부 세상에 알렸고요. 15살에 학교 버스를 타고 가다가 탈레반의 공격으로 얼굴에 큰 중상을 입었다가 회복된 뒤부터는 나는 말랄라다라는 구호로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16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아프간에서 일어난 일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수십 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나라를 묵시할 수 없습니다. 여성과 소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대담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뜨거운 공기가 지붕 형태로 일정 지역에 갇혀있는 현상이죠. 특히 올여름 북미 지역이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열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한국과 북한 관련 사안을 중점 보도해온 미국 공영방송 NPR의 앨리스 휴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양덕, 양강도 풍산 지역이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장전은 오전부터, 원산은 오후부터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5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풍산과 삼전의 아침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9도, 장진이 10도, 함흥과 김책이 17도에서 시작되고요. 서쪽 대부분 지역은 17도에서 19도, 황해도 해주가 아침 기온 21도로 가장 높습니다. 낮에는 장진과 풍산이 23도에 머물겠고 비 내리는 장전과 원산은 25도, 해산이 29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자강도 중강과 희천이 32도로 뜨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먼바다 쪽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카불 점령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민 대피 작업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콩 총대학생 연합회 간부 4명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국으로 불리던 뉴질랜드가 다시 봉쇄에 들어간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아프가니스탄 사태부터 보겠습니다. 자, 탈레반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했다죠?
네, 아프간 무장조직 탈레반이 지난 15일에 카불을 함락시킨 지 사흘 만인 18일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 전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네, 누가 기자회견에 나왔습니까?
네, 탈레반은 현재 대외 창구가 이 자비 흘라 무자히드 대변인 그리고 수하이 샤인 대변인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첫 공식 기자회견에는 탈레반의 고위 간부이자 수석 대변인인 자비 훌라 무자히드가 나섰습니다.
네, 자 탈레반 측의 공식 입장을 대내외 처음으로 밝히는 자리인데요.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탈레반은 평화를 원하고 내부나 외부의 어떠한 적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20년 전 탈레반과 지금 탈레반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당신 집에 문을 두드리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예전의 탈레반과 지금의 탈레반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네, 과거 탈레반은 집권 기간에 이 끔찍한 인권 탄압, 특히 여성들의 이 사회 활동과 교육을 금지하고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법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이를 어기면 손발을 자른다거나 이 사형 등의 공개 처형을 자행해서 국제사회 지탄을 받았는데요. 자비훌라 무자히드 대변인은 앞으로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이니 샤리아 법의 틀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여전히 통제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탈레반의 대변인이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사면령이 선포된 만큼 이전 정부나 외국 군대와 함께 일했던 아프간 주민들에게도 복수하지 않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고요. 또 아프간 내 민간 언론 활동도 국가의 가치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탈레반이 과거와는 다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탈레반은 카불에 입성하면서 대원들에게 함부로 총격을 가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면서 시민들에게 보복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집권 앞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탈레반 지도부에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은 있습니까?
네, 1990년대 탈레반 정권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17일 칸다하르 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탈레반 서열 2위로 실질적인 지도자로 알려진 바라다르가 카타르에서 귀국하면서 탈레반의 통치 체제가 조만간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 바라다르가 새 정부 대통령을 맡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라다르라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라다르는 지난해 9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아프간 정부와의 평화협상에서 탈레반을 대표해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바라다르는 실용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AP통신은 바라다르의 귀국은 또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각국의 대피 작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카불 공항에 혼란이 잦아들고 탈레반이 안전한 철수를 약속하면서 각국의 대피 작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17일 하루에 5천 명에서 9천 명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영국은 하루에 1,000명대 대피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일 아프간 주재 독일인들과 구호 요원 등 약 130명을 태운 첫 독일 루프트한자 여객기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까지 자국민 25명 그리고 아프간인 180여 명을 대피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탈레반의 재등장에 국제사회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볼까요?
네, 탈레반이 통치 체제를 발표한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 탈레반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탈레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인권 준수 기준에 부합하게 행동할지 지켜보고 검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긴급 외교장과 회의를 열고 탈레반이 인권을 존중해야만 협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낸 영국은 성급하게 탈레반 정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네, 중국은 아프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하겠다면서 원론적이지만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물라 압둘 바라다르가 중국 텐진에서 회동하고 양측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탈레반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소련 시절에 이 탈레반과 싸운 역사가 있는 러시아가 이 탈레반과의 관계 설정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또 일단의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네요.
네, 홍콩 경찰이 18일 홍콩 대학교 학생회 간부 4명을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래 홍콩 민주진영에 대한 고삐를 계속 조이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겁니까?
네, 홍콩 경찰 당국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4개 조항 가운데 하나인 테러 옹호입니다. 이달 초 학생들은 지난달 1일 한 시위 현장에서 홍콩 경찰관 한 명을 흉기로 공격하고 자살한 50대 남성을 추모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이게 테러 옹호에 해당한다면서 체포한 겁니다.
네,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네, 홍콩 경찰은 이 남성의 행위가 이른바 외로운 늑대가 자행한 테러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홍콩대 총학생회가 경찰관을 공격한 범죄 행위로 옹호하고 가해자를 순교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추모하는 결의문을 냈다면서 이는 테러로 옹호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학생회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학생회는 결의문이 논란이 되자 부적절했다면서 공개 사과하고 지도부도 사퇴했는데요. 하지만 홍콩 경찰은 학생회 사무실을 급습하고 이 결의문에 서명한 약 30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홍콩 안에서는 경찰관을 공격한 남성이 테러범이라는 주장과 홍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최근에 홍콩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도 해산을 했죠.
네, 홍콩의 대표적인 시민연합단체인 민간인권전선이 지난 15일에 해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인권전선은 코로나 등을 이유로 집회를 막는 등 홍콩 정부의 탄압이 점점 심해져서 유례 없이 힘든 도전을 맞았고 지원이 끊겨서 더 이상은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면서 해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2019년에 대규모 반중국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고 민주 진영을 이끌었던 시민 단체마저 해산하면서 홍콩의 범민주 진영은 구심점을 또 하나 잃게 됐습니다.
네. 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 최근 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남 장관은 이 학생회 사건과 관련해서 부모, 교사, 또 주변 사람들에게 10대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법을 위반하면 당국에 신고할 걸 촉구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17일 기자회견에서는 언론과 출판, 시위, 집회의 자유는 홍콩 헌법인 기본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는 없고 반드시 법을 지키면서 누려야 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금지선을 넘는 조직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해산뿐이며 그렇다고 해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은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다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네, 최근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나왔는데요. 그러자 뉴질랜드 정부가 다시 봉쇄 조치, 락다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오랜만이네요.
네,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지난 2월이었으니까 반년 만에 확진자가 다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봉쇄 조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확진자가 나온 오클랜드 그리고 이 확진자가 시간을 보낸 걸로 알려진 코로만델 지역에서는 18일부터 일주일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최소한 3일입니다.
봉쇄 조치가 적용이 되면은 일단 정상 생활이 거의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와 사무실이 문을 닫고요. 사업체는 필수적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뉴질랜드 정부가 이번에 적용하는 건 가장 단계가 높은 4단계 조치입니다.
네. 자, 확진자 한 명에 나라 전역을 봉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뉴질랜드 당국은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탓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델타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죠.
네, 특히 전염력이 강해서 델타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델타 변이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고려한 얘기네요.
네, 아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빨리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라면서 전에도 이런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질랜드가 사실 코로나 청정국으로 평가되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처를 도입해 효과를 봤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지금까지 약 2,50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요. 이 가운데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뉴질랜드가 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다면서요?
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 비율은 33%, 그리고 2차 접종까지 한 사람 비율은 약 20% 정도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뉴욕시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실내시설 이용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들어갔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곧 전 국민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할 전망인데요. 코로나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고요. 이 전 현직 검사와 경찰 100여 명이 형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소식, 또 미 연방정부가 미국 내 최대 저수지에 대해 물 부족 사태를 선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대도시입니다. 뉴욕에서 식당에 들어가려면 이제 백신을 맞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식당을 비롯해서요. 술집과 체육관, 극장, 박물관 등 뉴욕 시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선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12살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시설 이용자 백신 접종 확인 의무화 정책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백신을 맞았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 뉴욕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급하는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할 수가 있고요. 또 뉴욕주의 백신 접종 증명 스마트폰 앱인 액세시어 패스 또는 뉴욕시의 코비드 세이프 앱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아예 실내 시설에 출입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강제성을 띠는 건 학교 개학 등이 이루어지는 다음 달 13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예 기간인 거고요. 9월 13일부터는 이 시 당국의 규정 위반 단속에 걸리면 영업장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네, 뉴욕시가 이렇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뉴욕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됩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미국 내에서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는데요. 현재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시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백신 접종자에게 $100의 상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 는 한편 집으로 찾아가서 백신을 놓아주는 방침도 내놓았지만 최근 들어 뉴욕 시민들의 백신 접종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뉴욕 시민 가운데 최소한 한 차례 백신을 맞은 비율은 65%가 좀 넘고요.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비율은 58%가 좀 넘습니다.
네. 자, 뉴욕시 당국에서는 이 해당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열려있지만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며 이번 조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방역 정책 두고 찬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뉴욕에서는 이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해서 논란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시 당국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입니다. 자, 일부 식당주들은 해당 조처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고요. 또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뉴욕시 공화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의무화. 자, 뉴욕시가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최초라고 했는데요. 다른 도시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대도시들도 이 델타 변이로 인해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뉴욕시가 처음 백신 의무화를 발표하자 뉴올리언스와 샌프란시스코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고요. 미서부의 대도시죠. 로스앤젤레스도 비슷한 정책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남부 텍사스주가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지금 시끄럽다고 하던데요.
예, 텍사스주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화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주지사가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 주지사는 지난달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자, 그러자 하위 지자체와 교육부들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반대해온 에버 주지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에버 주지사가 백신을 아직 안 맞았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이 주지사 대변인은 17일 에버 주지사가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히면서 에버 주지사는 코로나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었고 현재 건강 상태도 좋으며 코로나 증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가까이 있었던 주위 사람들은 괜찮다고 합니까?
일단 주지사 부인은 음성이라고 하고요. 또 주지사와 접촉한 사람들에겐 17일 주지사의 확진 사실 통보가 갔다고 대변인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버 주지사가 이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에 댈러스 인근에서 열린 실내 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연설하는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해당 행사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이 행사 참석자들은 대부분 고령이었지만 거의 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자, 백신을 맞고도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지금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 권고안을 1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대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8개월 뒤에는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보건당국은 당초 일반인에게는 아직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 돌파 감염이 증가하면서 이 면역력의 강화와 연장을 위해 3차 추가 접종이 도입되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형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네요.
네, 이 전 현직 검사와 경찰 100여 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형사법 개혁을 우선순위로 삼아줄 걸 촉구하는 서한을 17일 보냈습니다. 자,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형사법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온 만큼 1980, 90년대에 강경한 형사정책을 제고하고 시대와 지역 상황에 맞는 형사법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서한을 전달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네, 올바르고 공정한 기소라는 단체인데요. 주 법무장관과 지역경찰국장, 전 연방사법당국자 등 100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단체가 대통령에게 형사법 개혁을 촉구한 그 배경이 있겠죠?
네, 이 단체 대표인 미리암 크리스키 전 연방검사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지역검사들의 역할에는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검사들은 여러 방면에 서 피해 주범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지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사법 개혁의 원천과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형사법 개혁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내놨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대선 전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재량권 등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축해서 사법 시스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형사법 개혁 추진을 중단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전역에서 총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사법 당국자들, 전문가 집단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왔고요. 이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경찰 행정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도소 개혁과 사형 제도와 관련한 논의도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단체는 형사법 개혁을 위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서한에서 이 형사법 시스템에 있어 검사들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종적인 불평등과 고질적인 빈곤, 과도한 형량 문제 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꼽히는 현금 보석 중단 논의나 경미한 사건에 대한 기소 거부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형사 사건을 책임지는 검사 또 경찰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따라서 태스크포스는 사법부 외부에서 활동을 해야 하고 이 개혁 의지가 있는 검사, 민권운동가, 피고 측 변호사, 범죄 피해자, 연구자 등으로 구성돼야 할 거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 이들이 1년 안에는 이 관련 보고서를 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에 대해서 물 부족 사태를 선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내부분 산하 개간사업국이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콜로라도강 미드호 저수지에 대한 물 부족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호 저수지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저수지인데요. 지난 1930년대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이 콜로라도강 중류에 후버댐이 완공된 뒤에 형성된 호수입니다. 자, 길이만 해도 이 185km에 달하는데요. 자, 이 저수지에 대한 물 부족 사태가 선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가뭄이 얼마나 심하길래 사상 처음으로 물 부족 사태가 선언된 겁니까?
네, 이번 선언은 기후변화에 따른 오랜 기간의 가뭄에 따른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22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드호 저수지뿐 아니라 미국 내 제2의 저수지인 파월호 역시 수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개간산업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콜로라도 강 전체의 총 저수량은 현재 전체 용적의 40% 수준으로 1년 전에 49%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 자, 이런 심각한 가뭄이 무엇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됩니까?
예, 기후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내무부의 수자원 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타냐 트루히오 차관보는 현재 콜로라도강 유역과 서부의 다른 유역에서 매일 기후변화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루히오 차관보는 이어 불행하게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로 본다면서 지금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드호 저수지로부터 이 물, 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주 등이 포함이 되고요. 또 멕시코도 이 저수지로부터 가정 용수 및 농업 용수 등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미드호가 수도 공급을 담당한 지역 인구는 약 4천만 명에 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물 부족 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그 해당 지역에 수도 공급량에 좀 변화가 생기겠군요.
이 개간산업국은 미드호의 물 부족으로 오는 10월부터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멕시코로 이 상수도 할당량이 감소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애리조나는 연간 상수도 할당량의 18%, 네바다는 7%, 멕시코는 5%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수도 공급량의 변화를 받게 된 주들, 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야겠네요.
예, 이 서부 10개 주 주지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해당 주에 연방 가뭄 재난을 선포할 걸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이들은 서한에서 농장과 목장 주인들이 현존하는 긴급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의 특별 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올여름 북미 서부 지역이 펄펄 끓는 폭염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특히 북미 서부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열도움 현상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연일 최고 기온을 기록을 갈아치우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열도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열도움 현상이란 지상 5에서 7km 높이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반구 형태 지붕을 만들며 뜨거운 공기를 가둬 폭염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The weather system, nicknamed Lucifer, has unleashed record high temperatures.
대기권과 성층권 사이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섞어주는 제트 기류가 약해졌을 때 고기압이 대기권에서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기압이 움직이지 않고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열로 데워진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열도움입니다. 열도움 현상이 생기면 지상에서는 뜨거운 기온이 오래 이어집니다. 이론적으로 열도움은 고위도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도움처럼 여름 기온을 올리는 현상으로는 또 열섬 현상도 있습니다. 열섬 현상은 인구, 인공시설물, 자동차 통행 증가, 그리고 인공열 방출과 온실효과 등 영향으로 도시 중심부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Unusual heat and drought sparked forest fires as far north as Latvia and Sweden.
많은 전문가는 열도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약화하면서 열도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트기류 약화로 고기압이 발달한 지역에선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이 하강기류가 지상공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과학적인 증거들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열도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특히 태평양 연안의 미주 북서부 지역의 기온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섭씨 1.7도나 올랐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미주 북서부에서 최근 발생한 열도움 현상으로 인한 폭염은 정상적인 기후에서 천년에 한 번쯤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Tokyo experienced record heat on Monday when the temperature rose above 40 degrees Celsius for the first time.
열도움 현상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대략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대체 에너지 개발입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열도움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와 자원 절약도 필요합니다. 역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에너지와 각종 자원 사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숲 조성도 효과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심의 숲은 한낮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고 습도를 올리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열도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미국 주요 언론에서 한반도 이야기를 다루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국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미국 언론이 한반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공영방송 NPR의 초대 서울지국장을 지내고 한국과 북한 관련 사안을 중점 보도해온 앨리스 휴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Sure. Hi, my name is Elise Hugh. I am a longtime journalist at NPR.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스 휴입니다.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 NPR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요. NPR 서울 지국을 개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요. 지금도 NPR에서 일하면서 책을 몇 권 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연 행사인 테드의 인터넷 방송 테드 톡스 데일리를 주관하고 있고요. NPR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책임 진행자를 맡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것 중에 Future You, 미래의 당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인기가 좋던데요?
Yes. So when I moved back to the United States in late 2018,
2018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뒤 시작한 건데요. NPR 텔레비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예요. 제목처럼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인간의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같이 선구적인 사람들이 미래와 인간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쉽게 풀어주는 시간도 있고요. 미군 병사들이 공상과학 영화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전망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NPR 서울지국을 만드신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 생활은 어땠습니까?
Oh, I really enjoyed it. What a dynamic place to be.
아,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은 아주 아주 역동적인 곳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밖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향수병이나 그런 걸 전혀 느낄 틈이 없었어요. 저희 남편과 딸도 한국 생활을 아주 아주 좋아했고요. 서울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이도 둘이나 더 낳았어요.
한국말을 좀 할 줄 아십니까?
Since I didn't speak a language, felt like kind of being a baby every day.
아니요, 제가 언어를 전혀 이해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것이 감각에 더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어린 아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더 한국의 모든 것을 쑥쑥 흡수할 수 있었던 거죠. 아기들이 배우는 게 빠르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걸 배웠습니까?
I think I now have a lot of perspective. An understanding and a worldview that makes
세계를 보는 관점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한국과 북한이 맞서고 있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런 지정학적 중요성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떤 현상으로 발현됐는지 현장에서 경험한 거죠. 이렇게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제 자신이 언론인으로서 한 단계 더 올라섰어요. 더 흥미롭고 이해력 깊고 관용 있는 그런 언론인이 된 거죠.
서울의 지국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일본 도쿄 같은 다른 곳에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We already have a bureau in Beijing. We have a bureau in Beijing. We have a bureau in Shanghai. But we didn't.
이미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지국을 운영 중이었어요. 거기선 중국 소식을 전담하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을 담당할 지국을 열어야 했는데요. 가장 합당한 선택이 서울이었어요. 북한 문제를 가까이 취재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당시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도발 행위를 거듭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미사일 시험 발사도 많이 했었고요.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일본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한국의 지국을 정했다는 얘기인가요?
Japan was so sort of declining in global news importance. It's still like...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일본은 뉴스 중요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기울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일본은 아직도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경제 뉴스는 일본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안보 현안 외에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에서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어요.
세계에서 한국의 사회, 문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The influence of K-film and K-drama and K-skincare.
한국 영화, 한국 음악, 한국 연속극, 한국 미용법의 인기를 보세요.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충성도가 높아지는 중이잖아요. 인문학에서 정치력이나 군사력을 하드 파워라고 하고 사회의 문화적 영향력을 소프트 파워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지배적인 나라가 되고 있어요.
한국 출신 인기 악단 BTS, 방탄소년단을 미국 언론에서 처음 다룬 사람 중 하나가 휴 기자잖아요. 휴 기자의 개인적 이야기로 돌아가죠. 언론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At heart, I really am just a curious journalist. And that hasn't changed over my entire life, really. I decided I wanted to be a journalist when I was 8 years old.
언론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어릴 적부터 마음 깊이 했어요. 8살 때였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영재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방송국 견학 시간에 한 30분 동안 뉴스 진행자가 돼보는 실습을 했는데요. 그 경험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나는 커서 언론인이 될 거야 라고 주변에 말했는데 그 말이 제 인생을 지탱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NPR을 택한 이유는 뭔가요?
NPR has such cultural importance in the United States. You know, we
have... NPR은 미국 문화에서 중요한 매체니까요. 사실 제가 NPR을 택한 건 아니고요. NPR에서 저를 뽑은 겁니다. 저는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텍사스주에서 자랐는데요. 텍사스에 있는 작은 지역 언론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보도 활동을 높이 평가한 NPR 측에서 언론인 단체를 통해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흔쾌히 응답했죠.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지국 근무를 마친 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인근 컬브시티에 있는 서부총국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여성으로서 공영방송의 해외지국장을 역임하고 지금 책임진행자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Yeah, I wouldn't say it's easy. I mean, I think it's hard for both genders.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라서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 모두 성공적인 언론인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계는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 양성평등이 진전된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일을 잘하면 승진도 하고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휴 기자가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인종적 배경 때문에 겪은 어려움은 없었나요?
I think the problem with being an Asian woman in media it exists in two different dynamics.
그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편견이 아직 미국 사회에 남아 있어요. 순종적이다, 수동적이다, 방어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관념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론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취재원들이 많았어요. 또 다른 문제는 아시아계 여성이 도구화된다는 점이에요. 텔레비전 뉴스 채널 한 곳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나왔다고 하면 인종 배려로 해석이 돼서 다른 채널이 그냥 따라합니다. 당사자의 실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종 안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역설적으로 인종차별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해당자가 개별 언론인으로서 존중받는 게 아니고 그냥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죠.
My next immediate job goal is to try and finish this book I'm writing, which is due next year.
지금 쓰고 있는 책을 완성하는 게 당면 목표입니다. 내년에 내놓을 예정인데요. 제목은 잡티 없음입니다. 한국 미용법에 관한 책인데요. 한국의 미용,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됐고 거대한 인기를 끌게 됐는지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쁘게 보이는 게 사회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 여성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에 관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It is a work in progress. That everything...
두 가지 사항 모두 진전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가치 모두 민주주의의 근본인데요. 더 많은 세계인이 발전 과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여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계기가 되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해주시죠.
Yeah, let me know.
네, 언제가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또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NPR 책임 진행자 앨리스 휴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은 일상 대화에서 you know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you know의 다양한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Lucia, do you know the new guy down in marketing? You know, not really, but I did meet him.
Oh, that's great. Can you, you know, maybe introduce me? I need help with a marketing presentation, and I want to impress my boss, you know?
Sure.
대화 해석해보죠.
Do you know the new guy down in marketing?
아래층 마케팅의 새로운 사람 알아요?
You know, not really, but I did meet him.
있잖아요, 잘 몰라요. 하지만 전에 제가 만났어요.
Oh, that's great.
그거 잘 됐네요.
Can you, you know, maybe introduce me?
혹시 저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I need help with a marketing presentation, and I want to impress my boss, you know?
마케팅 발표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상사에게 감명을 주고 싶거든요. 아시잖아요. You know. 이 표현은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 그대로 당신이 그것 또는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말이죠. 알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that person?
Yes, I know him.
저 사람 아세요? 네, 그를 압니다.
Do you know that person?
Yes, I know him.
격식 없는 대화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Experts call this use of you know an acknowledgement marker.
전문가들은 you know를 인정 표시라고 부릅니다.
It softens the statement.
진술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Especially an opinion.
특히 의견을 제시할 때 그렇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m glad the test is over.
I've studied really hard, you know.
You know, 이런 용법은 문장의 어디에서나 위치할 수 있습니다.
I'm glad the test is over.
시험이 끝나서 좋아요.
I've studied really hard, you know.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시잖아요.
You know can also be used to suggest agreement or shared understanding.
동의를 제안하거나 이해를 공유할 때도 you know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know, we'll have to postpone our business trip.
You're right.
아시다시피 우리 출장을 미뤄야겠어요.
You know, we'll have to postpone our business trip.
대화의 공간을 메우는 방법 중 하나로 you know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렇게 하는데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riving your brother home used a lot of gas, you know. I'm happy to accept, you know, gas money.
당신 남동생을 집에 태워다 주느라 기름이 많이 들었어요. 알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을 받으면 있잖아요. 좋겠습니다.
Driving your brother home used a lot of gas, you know. I'm happy to accept, you know, gas money.
그렇지만 you know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말을 잘 못하는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긴장했을 때 you know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을 you know라는 표현을 빼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riving your brother home used a lot of gas. I am happy to accept gas mone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격식 없는 대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 you know, you know의 다양한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